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산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부터 나누어 먹게 될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헛된 소망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어 먹었었죠.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를 말한다면 참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참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차례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먹게 될 텐데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첫 시간으로 전체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는지, 저자가 누구인지를 같이 보도록 할 거고,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면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보내세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를 일컬어서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 얻은 우리들 모두는 사도인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지상 대명령을 남기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 얻은 우리는 구원 주시는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의 사명은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습니까? 천국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천국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 듣다라는 뜻의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페트라스,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한 영광스러운 약속과 함께 새 이름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요 사라라고 이름을 고치셨어요. 또 야곱, 남의 발목이나 잡는 그 인격의 이름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승리자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또 신약시대의 사울, 그 이름은 크다, 높다, 그렇게 교만한 인격의 소유자 사울에게 새 이름을, 바울이라는 새 이름, 작다, 낮은 자라는 이런 겸손한 인격의 새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성경에서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존재를 드러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태어날 때 그의 쌍둥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렇게 남의 발목을 잡는 자, 다른 사람의 발목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이러한 못된 인격의 이름을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어떤 예언과 약속이 담겨 있나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자에서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약속과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성도가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인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약시대 솔로몬의 사랑을 입고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여인이 있었었죠. 누구죠?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 평화라는 뜻의 남성형 이름이고요, 술람미는요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이 술람미, 솔로몬, 술람미. 이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인 거죠. 술람미는 그 여인의 본명이 아니고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여인인 거죠. 근데 그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나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은 술람미 여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의 이름으로 불림을 입는 구원 얻은 성도들, 곧 우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새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죠. 그는 본래 가버나움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더니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영생을 구원해 주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베드로의 삶을, 그 존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물고기나 잡는 그 인생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요, 영광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자마다 그의 삶과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또 존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러한 수고는 하되 헛된 수고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영혼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을 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본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아주 살짝 보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었는지, 예수님 그냥 초막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사십시다, 이런 제안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그 감격을 평생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때의 체험의 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또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도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체험을 인하여서 평생에 충성합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 곧 우리가 앞으로 참여할 영광을 보는 체험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셔야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보면서 타락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들이 다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편지의 저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요, 옆에서 실루아노가 베드로가 말해주는 것을 받아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다. 실루아노가 대필했었던 겁니다. 실루아노,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실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것이 아니라 불신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때 옥토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간수장과 그 온 집이 구원을 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또 바울과 함께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 구원하는 일들을 참여했었던 동역자가 바로 실라였었죠. 그 실라가 바울과도 복음사역을 했었었지만 여기 베드로하고도 또 복음사역을 했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대신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누군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흩어진 나그네. 아멘. 나그네. 나그네란 천성을 향해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나그네로서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땅에 목적을 들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영광에 안주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되 저 천성을 향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또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진 무슨 뜻이었죠? 고난 중에 있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가 AD 64년에서 67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네로, 네로도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나눌 때 언급을 했었었죠. 이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을 때 그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선동하면서 아주 참혹한 박해를 가했던 자였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저녁에 가로등으로 사용을 하고 글라디에이터 전사들과 싸움을 시켜 죽이고 또 사자를 풀어 찢어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기름가마에 던져가지고 튀겨 죽이는 등 참혹한 박해를 가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이 네로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 시절에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심한 박해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특별히 그 구체적인 지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당시에는 소아시아라는 이름으로 구분된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남은 성도들 바로 그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진 겁니다. 이 고난 중에도 천성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나그네된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수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수식하는 말들을 통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아멘.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보겠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내가 예수님 믿기로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누 어떤 교회를 갈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딩동댕. 아, 방주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방주교회를 택하여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자리에 올라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도 된 것, 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택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고 내가 주를 따르고 내가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도 된 거고 주의 은혜로 저 천국 유업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성별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였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성별하신 겁니다. 우리의 소속을 이 땅이 아닌 천국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요 이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 이 땅 아닙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곳이고 천국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 영원한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어떻게 함과? 순종함과.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가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여서 창조주께서 피조자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또 순종하여 고난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죠.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기를 순종해요. 그 순종으로 구원도 얻고 또 성도로 구별되어 세워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 안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몸이신 교회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특징은 순종함에 있어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 얻고 또 성도로 세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구약의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순전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는 거기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일곱 번 뿌립니다.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어야만 하겠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증거가 이 피에 있사오니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 사함을 위하여서 피를 보이면서 간구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었던 겁니다. 성도가 바로 그 피의 뿌림을 얻은 자예요. 죄의 사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냥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받아 영원히 죄의 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정죄함 없어요. 영원히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마귀는 계속 정죄하죠.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너 지난주에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그런 죄를 저놓고 네가 무슨 성도, 거룩한 무리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마귀에 이러한 어떤 정죄함에도 우리 의롭다함을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죄사하시는 피 뿌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작은 죄, 큰 죄, 많은 죄, 허다한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씻되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정결하게 의롭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한 죄의 사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이 편지의 목적이,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유가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새끼들이었었죠. 지옥 백성들이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옥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후사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곧 그분의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함이 마땅해요. 더 좋은 찬송으로 더 큰 감사를 모아 찬송해야 하고 이 땅에서도 찬송하고요 천국 가서는 또 더 좋은 찬송으로 영원히 찬송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거듭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거듭나 우리에게는요 또 산소망을 주십니다. 이 산소망이 무엇인지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은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이 땅에도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종국에는 쇠하여서 사라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전에는 다 거울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었습니까? 거울 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거울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예쁘지 않습니다. 화장이 안 먹어요. 사진 찍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우리 얼굴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지혜와 총명도 점점 시들어갑니다.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이 다 이와 같아요. 잠시 아름답게 피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을 주십니다. 곧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주시는데 하늘에 간직해 두셨어요. 곧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이 천국 유업을 말세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 곧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큰 위로의 날, 큰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이미 구원 받았어요. 또 구원으로 장성하여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로 당하는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구원 얻은 영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어 완전한 구원, 영화의 구원을 얻어서 예비해 두신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아주 살짝 보았었던 거예요. 아주 살짝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웠는지 평생에 그 감격을 기억하고 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영광이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살아있는 참 소망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해주시라고, 잠시 근심을 당하겠지만 영원히 누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영광스러운 신분도 얻게 되었고, 또 구원과 천국, 산 소망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이 큰 은혜 베푸신 주님을 마땅히 찬송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있지만, 우리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저 영광, 살아있는 소망을 더욱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산 소망, 눈에 보이는 고난 말고 우리에게 약속한 산 소망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면서 이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한 주간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